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부르면 기뻐하고 배고프면 슬퍼하고 성공하면 기쁘지만 실패하면 슬픕니다. 이것은 인간 감정과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 목말라하고 또한 건강에 목말라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몇 평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 자신의 직위가 어떠하고 등등의 자신이 사회 가운데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같이 건강, 성공, 배부름, 또한 실패, 병든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시각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무엇을 하게 하셨다라는 이 시각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공부를 잘한다는 것과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압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것과 성공한다는 것,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과 또한 성적이 좋다라는 것은 꼭 일치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하였고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이를 정말로 기독교적으로 번역한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좋은 성적도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야만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게 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성적을 주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침표는 항상 이렇게 맞춰져야만 합니다. 감사로 맞춰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불평으로 끝맺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음으로 통하여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주니 기쁘다만 하면 좋겠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중에도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쩌면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배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바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밝힙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정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순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수고하며 살았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울은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가 어느 정도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어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이 자기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몸을 알미암아 자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어려움과 순교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자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둘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손안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셋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손안에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울리는 메아리가 되고 꽹가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처한 상황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런 모든 상황을 나열하면서 도대체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그 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상황이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본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6절과 7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한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는 오직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벨직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악한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신이고 사탄은 작은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정말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훼는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나는 야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로서 나는 야훼다. 즉 창조하신 하나님은 야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는 나를 잊게 할라. 즉 자신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그 언약의 말씀을 잊게 하실 분으로서인 나. 그분이 바로 야훼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가나안 땅이 들어간 지 24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밝히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리고 사라가 90대 때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극적으로 아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고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을 준비하신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의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하겠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하나의 이삭이 곧 교회의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셨다 안았다고 한다면 언약 공동체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또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소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생활에서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그 사람으로 모세를 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동일하게 모세와 같은 상황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어떻게 답해 주기를 원합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야훼다. 즉 내 이름이 야훼다. 내가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구약에서 장세에도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면서도 왜 전능한 하나님으로 밝혔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그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너에게 성취할 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야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훼라는 이름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더욱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는 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 이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야훼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나는 야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앞으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킬 나이다. 그것을 이룰 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야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로 앞에 표현되는 말이 그가 정말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에 대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과 모든 것을 행한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셨던 모든 경험들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야훼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였던 그 일을 성취할 야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한 야훼이십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읽은 구약 본문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교회안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고레서를 마치 메시아처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다.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네게 띠를 동인다. 해 뜨는 곳이든지 해 지는 곳이든지 어디를 보아도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만 오직 전능한 야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바라봤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오직 해 뜨는 곳에서인지 해 지는 곳에서인지 나밖에 없는 유일한 야훼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없고 또 다른 하나님 외에 그만한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어떤 신이 없고 아니 좀 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신으로 행시하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다. 전능한 야훼라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손 안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상은 바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바울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두고 자족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투옥되었던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한동안 바울에게 선물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을 통하여서 전해줄 사람이 없었든지 무슨 일인지 잘 모릅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다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이를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후원하는 일, 바울 자신을 후원하는 일을 두고 말합니다. 바울은 밝히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가 잠시 동안 후원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의가 없거나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렇게 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갈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전달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든지 지금 너희의 선물을 받을 때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며 온갖 것들과 모든 일들에서 내가 비결을 배웠다. 온갖 것들과 모든 일들에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 삶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서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 40에 하나 감안매를 맞았다라는 표현은 40대를 다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39대만 때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40대 다 안 때리고 39대만 때렸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만큼 무서운 매질이 당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 말 그리고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배웠다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책을 통하여 배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여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여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경험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결을 배우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두고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성으로 되어져서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바울이 감옥에 있고 지금 너희에게 내가 쓸 일정의 선물을 받고 있지만 네가 주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죠. 우리가 애들을 가르쳐 보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장난감 사줘. 그럼 장난감을 딱 사줍니다. 그러면 더 좋은 장난감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거 내려놓으면 이거 사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고 이거 살라 그럽니다. 원래 목적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더 좋은 거 사준다 그래서 이거 안 내려놓잖아. 그렇죠. 그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스스로 만족한다. 사람이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이 말.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결코 쉬워 보이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성행하였던 스토아 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즉 그들은 내면은 외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내면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면과 외면이 떨어져 있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족하고 있는 이 내용이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환경 극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0주일 27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이라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전능하심과 현재의 능력으로 마치 당신의 손으로 하듯이 천지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며 나뭇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우연히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부터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낙심되기 쉬운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손길과 아버지와 같은 그 손길 같은 거기에서 오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분의 손은 천지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연히 운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건을 오게 하십니다. 나뭇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 안에서 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오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일을 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빵 한 조각, 인생의 성공의 한 조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빵 한 조각을 얻었다고 해서 아니면 성공의 한 조각이 있다고 해서 그 조각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그 모든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삶의 상황에서 과연 야훼 하나님 전능한 야훼라고 말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의 내용입니다. 셋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손 안에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공이나 우리의 잘됨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교회가 좀 좋지 못한 일을 없는 일처럼 포장해버립니다. 오히려 그 일들은 드러나야 하고 그 일들은 교회에서 충분히 다스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외형이 같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창조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새 피조물을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학교에서 배운 자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의 일이 궁핍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교회가 교회 질서로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선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모든 이 선을 향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시며 자신이 계획하시는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작은 실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를 죽일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을 아직 그의 아들을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너희가 죄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공중근세를 잡고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는 지상으로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상에도 끊임없이 그는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고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에는 우리의 육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를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공중근시의 자본자의 그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야훼는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주실 것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갈 것이고 우리를 보존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사역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백성인 오늘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시아 11장 8절에 에브라미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붙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며 그는 약속을 지키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손밖에 있는 일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였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교훈을 통하여 그 범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과연 우연의 일입니까? 그것이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때때로 우리는 풍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야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창고에 들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주의 백성은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주의 백성은 믿음으로 아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며 그 경험의 학교를 통하여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내가 슬픔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아멘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2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의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안의 일로 인식하게 될 때만 그때만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